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있어서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한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AD 49년 바울이라는 이 우리 사도는 그때 어디에 있었냐면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해 49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모임이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 있었고 베드로, 요한 이런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이방 땅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회의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처음 한 회의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들이 한 첫 번째 회의입니다. 그게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것을 회의를 했고 무엇을 정했느냐 하면 사실 그때 문제가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회의를 했던 게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율법적인 것을 조금은 섞어서 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떠나서는 안 되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니까 성경에 나오는 율법, 구약의 율법을 그들에게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방 땅인 안디옥에서 하기 때문에 그들이 만나는 사람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오케이지만은 복음이 아닌 율법을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너희들도 지켜라 하면은 이방인들은 그걸 왜 우리가 지켜야 하는지. 그들의 전통일 수도 있고 그들이 지켜왔던 건데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를 만나고 믿는 거지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런 현장에서의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회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해결을 했는데 그 회의에서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결론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한다. 그 대신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에게?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이방에 가가지고 다른 나라의 외국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이제 정한다 하고 사역의 방법을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2장,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은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사역 협약을 하고 난 다음에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에서 사역을 하더라도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이거 하나는 기억을 해라. 뭐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라. 가난한 자들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이 있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이방 교회로 하여금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구제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중요한 사역의 이 방향인데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거예요. 구제를 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도와줘야 되죠? 구제 헌금을 해야죠. 가서 뭐 몸을 때울 수는 없잖아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럼 구제헌금을 하면 바울이 그 구제헌금을 이방교회에서 걷어가지고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다 갖다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8장하고 9장의 말씀은 바로 이 구제 이 연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이 갑자기 느닷없이 왜 8장에서 7장까지에 보면은 뭐예요? 기도가 갔다 와서 고린도 교회가 참 변하고 회개하고 온전히 돌아왔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8절에 갑자기 8장에 와서 구제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이제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기와의 갈라졌던 좀 불편했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이제 자신의 이 복음 사역과 아울러 구제, 연보, 헌금에 대한 사역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 바울이 구제 헌금을 고린도 교회에 요청하는가? 그리고 구제 헌금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구제 연보는 왜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구제 연보는 누구에게 주는가? 구제 연보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해야 하는가를 8장과 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말씀을 이제 오늘 말씀부터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제 그 말을 하기 위해서 8장 1절에 첫 번째 그들에게 던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오케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알게 하겠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알게 하는 게 제일 뒤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어는 뭐든지 이게 제일 뒤에 갔어요. 한국어는 동사가 제일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나 영어나 이거 보면 헬라어는 특별히 동사가 제일 앞에 나와요. 알게 하겠다 우리가. 딱 이 말이 나와요. 그럼 알게 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뭘 알게 할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언가를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좀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그 교회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왜 고린도 교회에게 알게 할까요? 지금 헌금, 구제 연보를 지금 모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울의 놀라운 전략이자 방법입니다. 자, 마게도냐 교회는 어딜까요? 마게도냐 교회는 우리가 마게도냐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이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은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가 지배하고 지금까지 쭉 왔는데 그 헬라 그리스 지방은 우리가 남쪽 북쪽으로 나눠지듯이 거기도 북쪽 남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처럼 휴전선이나 뭐 38선이 나눠진 게 아니라 그냥 지역이 나눠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경상도, 전라도 또는 경기도, 충청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을 뭐라고 하냐?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합니다. 북쪽을 뭐라 한다고요? 예, 그럼 남쪽은 뭘까요? 안마게도냐? 그게 아니고 아가야 지방이라고 합니다. 아가야. 자, 남쪽은 어디요? 아가야. 북쪽은? 예. 자, 고린도는 아가야의 지방에 있을까요? 마게도냐 지방에 있을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다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날 알게 하겠다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디 있는 거예요?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가야에 있다. 남쪽에 있다는 거예요. 아가야 지방에 있어요. 아가야 남쪽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북쪽인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마게도냐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가 있는데? 예수생명교회? 뭐 이런 교회 아니에요. 마게도냐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에 와서 세웠던 교회들이 있는 바로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인데 거기에 보면 유명한 교회가 세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빌립보 교회. 어디요? 빌립보. 두 번째는 데살로니카 교회. 우리 성경 있죠. 빌립보서, 데살로니카서. 그게 다 그 교회를 향해서 쓴 거예요. 이게 바로 어느 지역에 있다?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카 교회, 그리고 베레와 교회라고. 이게 사도행전 16장 이후에 나오는 겁니다. 그 세 교회가 있는데 그 세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세 교회, 마게도냐에 있는 그 세 교회 은혜를 주신 걸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궁금하죠? 도대체 그게 뭡니까? 알고 싶잖아요. 그것이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라 그걸 알려주는 것이 어디가 나오냐? 2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도대체 무슨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냐.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의 시련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이 은혜가 내렸느냐 하면은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는 은혜가 내렸어요. 마게도냐 교회에 있는 지금 이 빌립보나 데살로니카 교회, 우리가 빌립보서도 배웠고 데살로니카 교회도 배웠는데 거기에 보면 가장 박해가 심한 곳이 빌립보 데살로니카. 거기서 바울 스스로도 고난을 많이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그런 지역이 데살로니카, 빌립보, 에베소 뭐 이런 거예요. 바로 그런 데서 그 사람들이 환난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환난을 엄청나게 수많은 환난, 많은 환난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환난 시련 속에서 그들은 두 가지 중요한 결과,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뭐냐면 환난이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는 뭐냐면 넘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왜 넘치는 기쁨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환난이 있어도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뭘까요? 극한 가난이 있어요. 극한 가난. 너무 가난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하죠. 박해는 그런 게 납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이들을 갖다가 대적을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알지도 못하는 복음이라는 걸 전하고 예수를 전한 박해를 하죠. 그러니까 직장을 잡을 수도 없고 일할 거리도 없고 그런데다가 모든 것이 박해가 되니까 영적으로 그들의 삶은 넘치는 기쁨이 있지만 겉으로 그들의 삶은 극한한 가난이 있다는 이 극한 가난이란 말에 정확한 의미를 보면 텅 빈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이 없어요. 먹을 그릇, 그릇이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라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도록 했다는 거죠. 아, 여러분 이런 은혜 받으면 골치 아프죠? 아니,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해 죽겠는데 지금 막 죽을 지경인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었으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거를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한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넘치는 기쁨은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있죠. 근데 극한 가난 속에서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 한 푼도 없어. 집에서 먹을 것도 없고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진짜 사는 게 고역인데 풍성한 연보, 구제연금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그런데 이들이 한다는 것이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구제를 하고 헌금을 하는 것은 바울이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절대 첫 번째 자신의 환경이 헌금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구제연보를 내가 부자가 되면 그러면 구제헌금을 하고 가난하면 구제헌금을 안 하고 내가 바쁘면 구제헌금을 하고 바쁘지 않으면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구제 이 풍성한 연보는 삶의 조건과는 관계없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구제 헌금을 가난한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은 가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가난을 겪고 있는 사람과 동병상련의 동질감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들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가 있다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극한 가능성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그들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우리 2절에 보니까 풍성한 연보라고 나왔어요. 연보. 연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요즘에는 우리가 다 헌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헌금.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나서 그때 초대 우리나라 처음 교회들 일제시대 때 뭐 이런 때 고종황제 시대 이때 교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헌금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연보라고 불렀어요. 연보가 무슨 뜻일까요? 연보. 만보? 연보? 연보가 뭘까요? 연보. 연이라는 게 한자인데 연은 준다는 거예요. 연이 뭐라고요? 준다. 보는 뭘까요? 도움이라는 말. 도움. 자, 그럼 연보는 뭐예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가난한 교회를, 가난한 성도를, 이웃을 돕는, 도움을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연보예요. 근데 그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해서 돕는 일을 연보했다. 그러니까 사실 헌금이란 말하고는 우리가 지금 오늘날 교회가 생각하는 헌금이란 개념이 조금 다른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구제금을 주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헌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가지고 고린도 후서 8장이나 9장에 나오는 말씀을 헌금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쓰고 있는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풍성한 연보라는 풍성한 도움의 물질적이든 시간적이든 그들의 마음이든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 자, 가난과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막 기뻐한다는 거. 이거는 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난이든 역경이든 고난이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들이 연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보를 하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역경 가운데서 그들이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하는 것은 적어도 그들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갖다 검증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거예요. 형편이 관계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참된 믿음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고 있다. 여기서 검증이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은 2절에 보면 환난에 많은 시련이라는 단어.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 바로 검증을 한다는 말이에요. 많은 환난 속에서 검증을 받으면서 그들이 바로 이 풍성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궁금해요. 도대체 그들이 뭐 어떻게 헌금을 했는데 한 2불 했나? 1불 했나? 자,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를 했을까? 어떻게 한 것이 도대체 풍성한 연보였을까? 이것이 사실 궁금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궁금해요. 어떻게 이들은 풍성한 연보를 했을까? 그걸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풍성한 연보를 해야 되는데 풍성한 연보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은 지금 다른 방법을 쓰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남쪽 항구 도시를 끼고 있어서 이들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막 흥청망청 넘쳐나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보면은 말이죠. 성찬식 할 때 막 자기네들이 너무 음식을 많이 싸와서 배부르게 먹고 하는 아주 넉넉한 곳이에요. 바로 그들에게 지금 자극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극한 가난 속에서도 환난을 당하는 그 교회들이 이렇게 헌금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이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마게도냐 교회의 이 세 교회들이 이 교회들이 어떻게 지금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바울은 3절, 4절, 5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증거를 한다. 얘기는 내가 그걸 분명히 증명해낼 수 있다. 그들이 어떻게 풍성한 헌금을 했는가를. 거기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자, 3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마게도냐 교회들이 힘대로 했다는 거죠. 힘대로 했다. 힘이랑 자기 능력이 되는 대로 헌금을 했어요. 내가 능력이 여기까지만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능력대로 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고 그런 성도도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힘에 지나는 거, 능력 밖에 하더라. 내가 사실 능력은 1밖에 안 되는데 2를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은 100밖에 안 되는데 101, 102를 한다. 힘에 지나도록 한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야라고 있는 마게도냐 교회들의 풍성한 연보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자원하여 한다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형편도 어렵고 기쁘지만 형편이 어렵고 극한 가난인데 그들이 바울에게서 가난한 자들,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는 이 구제 헌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하시오, 명령을 하거나 그들과 협의를 해서 자 이렇게 합시다 하고 그들에게 뭔가를 안내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헌금을 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마게도냐 교회의 중요한 이 풍성한 연보의 세 가지. 힘에 맞도록, 힘에 넘치도록, 그리고 자원에서 했다.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또 더 있어요.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자, 이들이 말이죠.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그 일, 이게 뭐예요? 바로 지금 풍성한 구제를 하는 거잖아요. 이 일에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간절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눈치를 보고, 아, 이거 해야 되는 건가? 안 하면은 뭐 문제가 좀 있는가? 이게 아니라, 그거 하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간절히 하겠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카 교회가 그 힘든 과정에서 예루살렘 가난한 자들을 그런 마음으로 구제헌금을 했다는 것이 정말 간절히 원했다는 것. 그 다음에 자 5절에 보면은 또 나와요. 5절에 보면 이 5절이 정말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떤 성도들인가 하는 것을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자 5절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굉장한 말이죠. 이 말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들은 풍성한 연보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그들 자신들,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고 먼저 그 다음에는 사도인 바울들도 좀 자신의 삶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만큼 협조적으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마게도냐 교회에게 바울이 바랐던 것은 그들이 헌금을 구제 헌금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바라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랬던 그 헌금을 하는데 그것만 하는 줄로 알았더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두 이 마게도냐 교회의 진짜 뛰어난 건 뭐냐면 그들이 말이죠. 자기 자신들을 자기의 삶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바울에게도 줬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이니까 그들에게 쉽게 그들은 복음에 자기의 목숨을 다 단대.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다 드렸다. 단순한 그들은 물질의 어떤 헌금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이러한 헌금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이 바울이 지금 다섯 번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자랑스러운, 지금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들은 어떨까요? 아휴, 이게 큰일 났다.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의 예를 들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은 이 풍성한 연보인 헌금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세 가지의 중요한 헬라어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나옵니다. 아, 4절에 나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이것이 바로 뭐냐면 풍성한 은혜라는, 뭐뭐에 대하여라니까 풍성한 은혜에 대하여 쓰는데 여기에 보면 이 은혜, 성도를 섬기는 일, 그 다음에 참여함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를 헬라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은혜와, 이 은혜라는 단어는 뭐냐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은혜가 결국 이게 연보를 하는 건데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영어 성경 NIV를 보면 이걸 갖다가 이 은혜라는 단어를 프리스티지라고, 특권이란 말로 썼어요. 그것이 성도들에게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교회 공동체에게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란 말, 그걸 카리스다, 하나님의 은혜란 단어로 똑같이 쓰고 있다는 거죠. 재물을 나눌 수 있는 이 기회, 남을 도울 수 있는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선물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금은 무슨 뭐 우리가 굉장한 뭐 부담감으로 하는, 압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무리기 때문에 이걸 한다는 것이, 이게 바로 특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 보면은 참여한다는 것이에요. 참여한다는 것은 여기서 무슨 헬라어는 뭐냐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코이노니아가 뭐냐면 교제예요. 나눔이에요. 바로 이 헌금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을 나누는 행위라는, 구제헌금을 거기에 보는 걸, 거기에 있는 성도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삶을 나누는 일이라는 것이, 헌금을 그렇게, 저기 풍성한 은혜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도 섬기는 일. 섬긴다,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디아코노스. 또 여기서는 섬기는 일이는 디아코니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디아코니아스라는 뭐냐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 이건 뭐냐면 집사, 우리가 집사들을 헬라어로 말할 때 디아코노스라고 불러요.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디아코노스라고 불러요. 이것이 뭐냐면 섬기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주 예수의 몸인 성전 교회를 어떻게 섬기느냐, 바로 이 디아코니아스라는 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 디아코니아스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딱 쓰였을 때는 교회에서는 뭐라고 쓰였는가 하면 성도들 간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전문 용어예요. 자, 디아코니아스를 이번에 가져갑시다 이러면 아, 재정을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생각하는 헌금의 지금 이 개념이 세 가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를 이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다. 특권이자 그리고 그들의 삶의 나눔이자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그의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헌금 풍성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드디어 이제 7절과 6절과 7절에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권면을 합니다. 이러므로 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헌금을 거두기를 시작했는데 이들이 관계가 불편해지니까 헌금을 중단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디도 때문에 다시 또 관계가 좋아졌다는 걸 아니까 이제 그걸 다시 시작하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6절에 보니까 이 은혜가 뭐예요? 바로 풍성한 연보하는 일을 그대로 성취하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 시작해서 그걸 시작해가지고 그 일을 마치라는 거예요. 이제 안 하고 너희들이 이제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회복됐으니까 이 일은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다시 시작해서 마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뭐라면 제일 끝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가 뭐예요? 계속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은혜가 뭐냐면 바로 풍성한 헌금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헌금을 지금 바울은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게도냐 교회가 받았던 것도 카리스고 그들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완성을 하고 풍성하게 해야 될 것도 카리스인데 그것이 바로 풍성한 연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너희는 뭐가 풍성한가요? 믿음과 또 말과 또 지식과 그 다음에 간절함,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런 데 풍성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만히 보면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가시적으로 은사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은혜를 주셔서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는데 여기에 보니까 믿음을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오죠.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6절에서는 그게 뭐냐면 너희의 말과 구변과 지식과 이런 것을 말하고. 자, 이들에게는 어떤 은사를 고린도 교회는 줬느냐? 믿음. 은혜를 믿음이라는 걸 줬어요. 말, 방언이에요, 방언. 너희들 방언하잖니.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그런 말의 은사, 방언의 은사도 줬지. 너희들이 풍성하잖아. 자, 그 다음에 지식.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너희들이 깨닫는 그런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냐?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뜨거운 열정과 같은 간절함의 그런 은사도 가지고 있다. 더더구나 서로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러한 은사가 너희들에게 풍성한데 그런 은사가 풍성한 것처럼 바로 이 은혜, 이 은혜가 뭐죠? 연보하는데도 풍성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사로 나왔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7절에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성도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교회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옵소서. 그래서 방언을 주시옵소서. 예언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가 엄청나게 기도를 합니다. 이거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은사로서 나타난 정말 우리가 다 방언다. 병을 고치고 우리가 말씀의 전파에 강력한 능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언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것을 전부 은사,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그것이 그 교회가 지금 풍성하다면은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로마서 12장에 보면 다시 은사가 나오는데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 중에는 뭐가 나오냐면 구제하는 것이 은사로 나옵니다. 자,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은사로서 로마서 12장 8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들에게 또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너희들이 방언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은사를 사모한다면 그럼 오늘날 교회가 구제하는 이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가 있나요? 여러분, 구제하고 싶어서 주여 구제의 은사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왜 똑같은 하나님의 은사인데 또 왜 똑같은 은사인데 말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이런 은사를 막 간구하면서 똑같이 하나님의 은사인 구제하는 은사를 여러분 기도하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떤 분이 저희 주여 구제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들어보셨어요? 혹시 하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하신 적이 있어요? 병을 낫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좀 건강하게, 기쁘게 해주세요. 자식들 잘 되게, 뭘 해주세요. 그건 우리가 복을 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영적으로 가면은 우리가 방언도 하고 병을 고쳐 능력도 있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가 강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하는데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은사에 풍성하다면 너희들이 구제하는 은사도 풍성하기를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구제를 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에 지금 헌금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눔에 섬김에 그리고 그런 정말 같은 것을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이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는 거죠. 헌금을 하는 게 바로 그걸 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하면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마게도냐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샘플을 보여주고요. 모범을 보여주고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러니까 너희들이 그 은사를 다른 은사 다 좋다 풍성하다 풍성하다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만큼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다 은사가 충만한데 오직 너희들에게도 구제의 은사가 충만하기를 그 구제의 은사가 풍성해지기를 너희들이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제하라는 거죠.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우리 교회가 현실적으로 사랑의 표현과 자비의 나타냄과 이것이 굉장히 우리는 그걸 간구하지 않아요. 말로는 많이 하는데 이것이 성령의 은사라면 그 은사를 사모하는 아니 그 은사 사모한다는 얘기는 그 은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 교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남을 돕는 사랑을 나누는 섬기는 이 놀라운 은사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Thank you.